크레이그 키너 박사. 사도행전. 강의 10. 사도행전 6. 8:8. 4. 저작권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뒤하여 크레이그 키너입니다. 10회차.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8장 4절까지입니다. 6장 8절부터 7장까지. 1절에서는 스데반이 당국자들 앞에 끌려갑니다. 이제 6장과 9절에서 우리는 갈등이 처음에는 해방된 사람들의 회당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읽습니다. 회당은 커뮤니티 센터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공동 기도와 토라 연구의 장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성경 낭독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후기 유대 문헌에서만 우리에게 보고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1세기의 요세푸스와 필로가 쓴 글에서 우리에게 보고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시기에 발굴된 회당을 가지고 있지만 존재했던 회당이 거의 전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해방된 사람. 여기서 용어는 기본적으로 라틴어 리버티니를 그리스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이들은 로마식 의미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해방된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당신이 로마 시민의 종이었다면 당신은 일반적인 조건 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로마 시민의 노예였던 당신 자신도 로마 시민이 될 것입니다. 뭐, 베수비오산에서 멸망한 도시처럼 폼페이가 아니라 수천 명의 유대 사람들이 폼페이의 노예가 되었는데 이게 바로 로마 장군 폼페이였습니다. 그들은 기원전 1세기에 폼페이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로 끌려왔고 로마에는 다른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 유대인들은 동료 유대인들의 자유를 샀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해방된 사람들이 되었고 로마 시민이 되었습니다. 필로는 로마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해방된 노예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른 곳에 정착했고, 그들 중 일부는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해방된 사람들의 회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헬레니즘 회당 중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회당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 동방,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제국의 일부인 동로마, 제국의 대부분의 관리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특권. 예루살렘 회당에서 발견된 회당 비문이 있는데 테오도토스가 봉헌한 회당입니다. 그리스 이름은 비테나스의 아들입니다. 그건 라틴어 이름이에요. 그리고 테오도토스는 유대인 로마 시민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듣는 것과 같은 회당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시설을 갖춘 회당이었고, 의식을 위한 목욕을 하는 장소, 여행자를 돌봐주는 장소 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9절에서 읽은 헬라파 회당입니다. 따라서 6장과 5절에 언급된 일곱 사람이 나오는 것과 6장과 1절에 나오는 과부들이 나오는 것과 같은 그룹에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자가 되지 않은 헬레니즘 공동체의 일부 구성원들은 신자가 된 다른 헬레니즘 공동체 구성원에 대해 매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스데반은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지혜가 충만하고 영과 능력이 충만하여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변론으로 그들을 이기고 있을 때 당신의 어떤 적도 반대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지혜를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 기억에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셨습니다. 아주 지지해 주시는 교수님들도 계셨지만 제가 많은 토론을 했던 다른 교수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들 중 한 명은 우리가 그의 사무실에 몇 시간 동안 앉아 토론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인정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 논쟁을 벌인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내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나는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고, 그는 아, 당신이 틀렸어.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학원의 토론 규칙에 있어서 공정하게 플레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그보다 더 나은 주장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가 내 말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인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논쟁을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의 사무실에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에게 매우 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글쓰기 등으로 바쁘게 지내는 대부분의 우리는 하루에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몇 시간씩 계속해서 토론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매우 긴장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그에게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한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종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말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면 여러분은 믿겠습니까? 그는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나는 무신론자였지만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마음이 닫혀 있다고 말하는데 누군가가 당신 앞에서 살아난다 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까? 좋아요. 어쨌든 이런 일이 가끔 발생하는데 성령께서는 이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일에 더 능숙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능이 주어집니다. 내 재능은 대개 내 글에서 발휘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스데반은 영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헬레니즘 회당에서 그분에 대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이것은 지역사회 내부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커뮤니티는 이것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이질성을 보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첫 번째 그립은 요세푸스를 읽을 때,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을 읽을 때, 그는 자신이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 전혀 유대 출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상하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생애의 대부분을 유대인 공동체 중 가장 보수적인 세력과 동일시하려고 노력하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 민족주의를 부채질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합창단에서 연주할 때 양측의 사람들이 특정 그룹에서 가장 보수적인 목소리에 호소하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더 양극화됩니다. 그리고 대화는 점점 더 불가능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해방된 1세대 노예를 개종자 바로 아래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노예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당신의 아버지가 유대인인지 실제로 알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방된 1세대 노예들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방된 노예들의 후손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해방된 사람도 아닌데 회당의 명성 때문에 그 회당에 참석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등을 포함하여 이 사람들이 왔던 곳으로 언급된 위치는 나중에 두 장소의 대규모 유대인 공동체인 알렉산드리아 회당과 킬리키아 회당이 있음을 입증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아마도 유대와 갈릴리를 제외하고 가장 큰 유대인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길리기아의 수도는 다소 타우서스였기 때문에 해방된 사람들의 회당에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언급하는 데 있어서 길리기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아는 고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회당의 회원이었던 사람은 다소의 사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계속되면서 이에 대한 더 많은 단서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풀려난 사람들은 종종 동쪽으로 이동했으며 아마도 회당을 구성했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규칙을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소의 사울이 그랬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거짓 증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6장 11절부터 15절까지에서는 스데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합니다. 이제 이 용어가 나중에 랍비들에 의해 사용된 가장 기술적인 방식으로 진정한 신성모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단어 블레스피미오, 그리고 다시 이들은 헬레니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헬라어로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시리아나 다른 지역 출신이 아닌 한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헬레니즘 유대인이나 언급된 지역 출신은 아닙니다. 그들은 아람어를 말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스피미오의 비기술적인 일반적인 사용은 모든 종류의 욕설이나 조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하여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례함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의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니라.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어떤 신을 불러 증인으로 삼았으며 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렀느니라. 그리고 당신이 말한 것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제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께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더 넓은 세계에 대해 말하자면 그 신이나 여신은 나를 벌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벌하심으로 그분의 명예를 지키실 것입니다. 글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 맹세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실제로 신에 대한 존경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을 두려워했지만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신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참 하느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글쎄, 이것이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들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들은 거짓 증인이다. 그들은 맹세를 하고 거짓 증언을 하여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글쎄, 기독교 이전 시대에 수사학 매뉴얼이 있었는데 아마도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기원 후 엘리그젠드럼은 때때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것으로 잘못 간주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루는 수사적 기법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설득하는 방법이다. 수사학이나 전문적인 대중연설이 철학자들이 다루어야 할 도덕성에는 관심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문제였습니다. 당신은 고객을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소송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맹세하에 거짓말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사람들은 아마도 수사학을 읽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기원 후 알렉산드럼, 그런데 맹세하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밑에도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람들은 맹세하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토라에 따르면 신명기 19장 18절과 19절, 그리고 로마법에 따르면 사형 사건의 거짓 증인은 사형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처형될 예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스티븐에 대한 혐의입니다. 그 죄목은 그가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여 말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는 것이요. 혹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이 거룩한 곳을 비방하여 말함이니라. 이제 이것이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주의적인 문제였습니다. 그 문화에는 그들이 너무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때때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의 민족주의가 그들의 종교적 헌신과 얽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처럼 효과가 매우 나빴습니다. 기독교를 자처하는 국가들이 있었고 참여하는 많은 국가들이 기독교를 주장했지만 이 전쟁을 주도한 것은 민족주의였으며 이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민족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 국가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 아내는 89%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국가에서 내전을 겪은 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민족 집단이 다른 민족 집단과 싸우거나 한 지역이 다른 지역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고 분명히 일부 사람들은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분명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에 휘말린 비전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민족주의가 상황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누군가가 하나님이 나라를 심판하신다고 말한다면 민족주의는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아는 예레미야 라이트, 제러마이어 라잇, 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억압과 인종차별 등으로 인해 국가에 대한 심판을 선언했는데 그는 정치적 좌파에서 말했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팻 로버트슨, 패트 라버트슨은 낙태와 이 나라의 다른 문제들에 관해 우파에서 연설하던 사람인데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엔 당신이 그것을 우파에서 비난하든 좌파에서 비난하든 미국에 대한 심판이 내려진다고 말하면 많은 미국인들이 화를 낼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하는 교회가 있다면 언젠가는 그 말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여러분은 내가 이 나라에 심판이 닥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나라에 산다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여호와께서 땅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려고 일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선한 국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국가주의적인 문제이자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서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대하며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께서 인용하신 말씀을 강도의 굴혈로 여긴다. 강도들은 이곳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여 전리품을 보관했던 곳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전이여 여호와의 전이 우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집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실로에 행한 것 같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도 행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막도 파괴된 것으로 보이는 곳 혹은 파괴되지 않았다면 살아남았을 수도 있는 곳 어쨌든 전쟁에서 벗겨낸 함락되었고 성막이 있던 곳인 실로는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을 대적하여 예언하면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착고에 채워졌고 매를 맞았습니다. 1세기에도 그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후대에 여호수아 벤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심판이 성전에 임하고 두루다니며 성전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옳도다.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명예를 무시하는 태도로 예수를 체포하여 로마 당국에 넘겨주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요세푸스의 전쟁, 조시퍼스 5어, 제6권 300항 이하에서 총독이 그를 구타하고 뼈가 드러날 때까지 구타한 뒤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풀려났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가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추종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반대하여 예언하는 것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율법을 어기는 것은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스데반은 법에 어긋나는 말을 하였습니까? 그의 반응을 보면 스티븐이 법을 확증합니다. 그는 그 혐의에 대해 직접 답변도 하지 않고 여기저기서 법을 인용하며 자신이 법을 옹호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마지막에는 자기를 고발하는 자들을 고소하시며 그들을 천사들의 전한 율법을 대적하는 백성이라 부르실 것이라 그들을 가리켜 선지자의 일을 완수하고 대적하는 자들이라 하시리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그들을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 부르실 것인데 이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성전에 도전한 혐의는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기독교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성전에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스데반은 성전에 도전할 것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사도들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미래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성전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처럼 봅니다. 때로는 영광으로 거의 빛나는 사람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얼굴은 주님과 함께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빛나실 때의 변형 사건인 누가복음 9장을 연상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약의 모델은 모세가 변형되었을 때입니다. 고대에는 누군가 빛나거나 신이 빛나거나 번개로 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토라를 아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에게 친숙할 이야기는 모세가 변형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천사가 그에게 말한 모세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53절에 보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주어졌습니다. 천사들은 또한 사도행전의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있습니다. 5장과 19절에서 천사가 그들을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8장과 26절에 보면 천사가 빌립을 보내어 아프리카 궁정관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할 것입니다. 10장 3절에 보면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12장에서는 주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장의 뒷부분에서 이주의 천사는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신적인 영예를 받았다는 이유로 여기 아그립바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이야기 속에서 활약하지만 여기서 스티븐은 천사처럼 그들을 봅니다. 아마도 누가복음 9장과 같은 수준의 변형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7장에서 스데반의 연설에서 그에 대한 두 가지 비난은 그가 율법을 위반하고 모세를 반대하고 성전 곧 이 거룩한 곳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그는 크게 두 가지 대답을 내놓는다. 우선, 그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줄 것이며 하나님은 실제로 성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성전에 반응하실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실제로 무슨 말을 했는지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고대의 표준 관행이었던 혐의를 되돌려 줄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어떤 혐의로 기소했다면 당신이 조금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동일한 범죄로 기소할 것입니다. 한 웅병가는 고소인들에게 구타를 당했는데 살아 있었기 때문에 대담하게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피고인에게 돌려주기를 좋아했습니다. 시서로는 이것의 달인이었고 그는 독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 측 증인 중 한 명인 시서로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과부인 이유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죽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단지 아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우리 조상들의 반역이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자신들의 구원자로 파견된 요셉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자로 파견된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의 구원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키케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어떨지 추측해 보세요. 그가 모세처럼 되는 방법 중 하나는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너희는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이요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죽였느니라. 마지막에 그가 왜 돌에 맞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처음 사도행전 7장을 읽을 때 그가 지루한 역사 수업을 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는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그럴 것이고 유대인들도 자주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 문서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어떤 내용이 사용될 것입니다. 시편 중 일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역사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럭의 책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 마카비 문헌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수사학적으로 매우 절묘하게 고안된 내용이 있습니다. 스티브는 여기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요점이 있는 역사였습니다. 서문에서 언급했듯이 고대 역사는 요점을 가지고 이야기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누가가 예수의 역사와 초기 기독교 성교의 역사를 다루는 두 권의 책에서 하고 있는 일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누가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다면 예를 들어 그가 다른 등장인물을 평행시킬 때 그는 예수, 베드로, 바울을 평행시키거나 스데반의 처형과 예수의 처형을 평행시킨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는 꾸며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기 구약 성서에서 스티븐이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인물들을 연결하고 공통된 특징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 있는 특정 유사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티븐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우리는 누가의 해석학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티븐의 메시지 개요. 아브라함은 2절부터 8절까지에서 언급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지에서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은 후 애굽에서 높아지게 됩니다. 모세는 성지 밖 어딘가에서 높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모세가 백성을 시내 산으로 데려와 예배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스데반은 구약의 언어를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을 모독했다는 죄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데반은 이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곳, 성전만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 있는 산은 성스러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고대 세계, 고대 지중해, 고대 중동 세계 전체에서 우리에게 성지가 있고 성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전통적인 치료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장소를 가장 거룩하게 만든 것은 구약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장소를 가장 거룩하게 만든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가나안 사람들이 다른 문화를 대체하는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있을 때 한 장소를 파괴할 수도 있지만 같은 장소에 성전을 재건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파괴했습니다. 그들이 들어올 때 성전을 깨뜨리고 우상들을 깨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이 다르고 그들의 성소가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당신을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삼은 그의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 성지는 성지 밖에 있었는데 2세기 초 메킬타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지에서만 말씀하셨다는 유대 전통을 읽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글쎄, 그건 강 옆이었어 케바르. 하나님은 특정한 조건 하에서 성지 밖에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즉, 물 근처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모든 것을 예외로 설명했습니다. 예외가 너무 많으면 규칙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통이었습니다. 민족주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해 이야기한 후 계속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배반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이지만 그분은 모세와 선지자들과 동일시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조상에게 초점을 맞추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반대편과 동일시됩니다. 조상의 반역 7장 38절에서 50절에서 그는 이 일을 길게 합니다. 이제 당신은 메시지의 시작 부분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다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처음부터 돌에 맞으면 아브라함, 요셉, 모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고 싶어 합니다. 타머스 크랜머는 실제로 그를 끌어내리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기 전에 몇 가지 말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잠시 동안 몇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지만 가장 논란이 되는 일을 전면에 내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최소한의 청력을 얻고 싶습니다. 거기에 개종한 사람이 있었나요? 글쎄요. 나중에 누군가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51대 53절에서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때 그들은 그를 잘라냈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방법이었던 혐의를 뒤집습니다. 자, 스데반이 만든 역사에서의 유사점 중 일부는 토라와 오경, 요셉과 모세 사이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창세기 끝과 출애굽기 초반 사이에 이미 이러한 문학적 연결이 있기 때문에 스데반이 역사 속의 인물들을 연결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들은 의심할 바 없이 함께 이야기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노예였던 모세의 가족은 그를 노예 생활에서 구해주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에 팔았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모세가 이집트를 떠날 때, 이집트에서 도망칠 때 그를 환영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파라오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이는 실제로 이집트인들이 때때로 사용하는 칭호였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에서 갑자기 승격되어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노예들을 옹호하다가 갑자기 이집트의 왕권, 왕족을 잃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모든 사람을 바로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노예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기근 중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애굽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의 경제를 황폐화시키셨습니다. 이집트로 유배된 요셉은 이집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합니다. 이집트에서 추방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합니다. 요셉의 첫째 아들의 이름과 그의 이름을 딴 두 아들 중 다른 아들의 이름은 요셉이 외국 땅에 머물렀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모세의 이름이 알려진 두 아들 중 첫 번째 이름은 모세가 외국 땅에 체류했음을 연상시킵니다. 요셉의 경우 미래의 구원자의 리더십은 처음에는 그의 형제들에 의해 거부되었고 그들은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모세의 경우 미래의 구원자의 지도력은 처음에는 그의 형제들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고 말했을 때 거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스티븐이 구약 성서에서 하고 있는 일은 거부된 구원자의 패턴을 포함하여 구약 성서에 이미 존재하는 패턴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다양한 경우에서 강조할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인 재판관은 스데반에게 혐의를 부인할 기회를 줍니다. 글쎄요, 그건 자비로운 일이군요. 하지만 스티븐은 계속해서 이 사례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스티븐은 구약을 따르면서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유대인 교사들이 취하는 자유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 이야기를 다시 말할 때 유대인 교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덜 자유로움을 취합니다. 유사점은 스티븐이 따르고 있는 내러티브에서 이미 그런 종류의 패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경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은 사두개인들이 특히 오경을 좋아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기본적으로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철학자인 알렉산드리아의 필론, 파일로 오브 엘리그젠드리어은 거의 항상 오경에만 전념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동부 유대인이라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스티븐의 자유입니다. 그는 대개 당시에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구약성서의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을 따릅니다. 그는 요약합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3장이 몇 시간 동안의 연설을 요약한 것처럼 그는 이것을 몇 시간 동안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티븐은 아마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븐은 요약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는 일부 사건을 망원경으로 관찰하고 일부 사건을 함께 혼합합니다. 그의 연설의 대부분은 70인역의 성경 인용문입니다. 때때로 그는 모세의 이집트 교육과 같은 추론을 합니다. 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와 학문을 배웠습니다. 글쎄요, 모세가 왕궁의 일원이었다면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도 다니엘처럼 그런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다니엘은 궁중의 일원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에게는 모세가 에도파에 가서 싸웠다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게서조차 발견할 수 있는 전설적인 장식이 대부분 부족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에토피아인 아내 등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글을 쓰고 있는 모세와 아르테파니스, 요세푸스 등에 관한 많은 전설을 갖고 있습니다. 스티븐은 그런 종류의 장식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거의 텍스트에 가깝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사도행전 7장의 배경 관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25절은 모세를 통한 구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헬라어로는 소테리아, 소티리어, 이다. 이는 4장과 12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소테리아가 있고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수준이 아니라 이전에도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은 요셉을 통해 그리고 여기에서는 모세를 통해 명시적으로 구원을 허락하셨으나 이들은 거절당한 구원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패턴에 딱 맞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서 53장에도 들어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 장에서 인용되는 방식으로 여기서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7장 29절에서는 이것을 언급할 필요가 없으나 모세의 민족 간 결혼을 언급합니다. 모세는 민수기 12장에 언급된 대로 누비아인과 결혼하고 이 결혼으로 문화를 넘나들었습니다. 누비아인은 특히 잘 알려져 있었고 구약에서도 에토피아인이 자신의 피부를 바꿀 수 있었으며 히브리어로 쿠시테, 커샤인, 쿠시,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매우 어두운 피부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북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극북 지역의 일부 사람들은 피부가 매우 하얀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스펙트럼의 어느 곳에 있던 모든 사람은 항상 자신을 정상이라고 생각했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빛으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둡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고대 문학 곳곳에서 그리스인들이 이집트인을 흑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그리스인은 누비아인을 흑인이라고 불렀지만 그들 자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모세의 민족 간 결혼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요셉도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수적인 유대인 사회에서 매우 멸시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문화를 넘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미 신명기 등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른 사람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성경적으로 민족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735-38 영어 번역에서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어에서는 이것을 번역한 용어가 5번 나옵니다.
이거.
그것은 요점을 집약시킵니다. 그것은 강조를 위해,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수사학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거부된 구원자, 당신이 거부한 이 사람. 741년의 글은 송아지 우상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리스인, 심지어 그리스인조차도 인간의 몸과 고양이, 송곳니 머리를 가진 아누비스와 같은 동물 형상과 일부 동물 형상을 숭배하는 이집트인을 경멸했습니다.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은 이집트인들이 어떤 종류의 동물 숭배를 한다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것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종종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당혹스러운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나중에 랍비들도 그것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알다시피 이 모든 일을 실제로 주도한 것은 우리 가운데 온 외국인들이었고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을 너무나 부끄러워하여 구약의 많은 부분을 추적하고 있는 요세푸스는 실제로 그 장면을 생략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742년, 그는 그들이 어떻게 해, 달, 별을 숭배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리스인들은 해와 달과 별을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을 천사라고 생각했고, 이 시대에는 점성술이 매우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매우 존경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6세기에 이르면 우리는 갈릴리에서 수많은 회당을 발굴했습니다. 태양신 헬리오스의 그림이 중앙에 있는 회당 중앙 바닥에 황도대 모자이크가 있는 갈릴리 회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이 태양과 모든 별 위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한 이미지는 심지어 1세기에도 요세푸스와 필로는 성전의 특정한 것들을 별자리에 비교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점성학적 상징주의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통치자들은 점성술사들이 그들의 죽음을 예측하는 것에 대해 편집증적이어서 불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바빌로니아에서 파르티아까지 퍼져 당시의 과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점점 더 많이 따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이방인의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미래를 통제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별은 미래를 통제하지 않으며 우리의 미래도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들이 감사하지 않을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므낫세와 다른 사람들이 광야를 제외하고 다시 한번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글쎄, 그는 이미 41절에서 손으로 만든 이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우상을 위해 자주 사용했습니다.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를 만든 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만든,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들이다. 그러나 이제 그는 성전을 묘사하기 위해 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나쁜 점, 가장 공격적인 점은 그가 단지 꾸며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에 대한 성경적인 선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49절과 50절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그리고 종종 논쟁은 격언으로 끝나곤 했는데 이 경우에는 성경 본문이나 요점을 이끄는 결정적인 요점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성전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성전에 관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과 2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다윗에게 집을 짓지 말라고 하신 성막 시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스티번도 그것을 언급하지만 그러나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 하늘은 나의 보좌니라. 지구는 나의 발등상이다. 어떤 집을 지을 건가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는 자신이 성전에 반대한다는 의심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을 사용하는 것을 정말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성전에만 집중되어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는 일하지 않으시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오면서 구약의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 이제 율법은 이사야 2장에서 말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입니다. 메시지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한 곳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올바른 신학적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학적 기초를 다진다. 그는 그것을 보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완전히 수행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에서 전개된 신학적 기초를 마련했으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처형에 책임이 있는 바로 그 사람들 중 한 사람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7장 51절부터 53절입니다. 이제 그는 연설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는 고대 웅변가들이 때때로 불렀던 것과 오늘날 우리가 자주 부르는 것을 천주법, 페로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라틴어에서는 페로레이시오였습니다. 연설을 마무리하는 부분은 종종 연설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자극을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고발자들에 대해 혐의를 반환합니다. 그는 연설 초반에 그것을 감히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연설 내내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이제 그는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발자들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재판관들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합니다. 당신은 판사를 상대로 고발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습니다. 에픽테토스, 에픽테터스, 나는 이름의 스토아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이 사람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법정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소크라테스와 같고 당신은 소크라테스의 판사와 같습니다. 물론 판사는 그를 유죄 판결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그것이 대담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쎄, 스티븐의 경우에는 그가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판사에 대한 혐의를 반환합니다. 51절, 그는 이 일을 빨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51절, 너희는 목이 곧고 영적으로 할례를 받지 못한 자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로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글쎄요, 이 용어들은 구약의 예언적 언어인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지만 신명기 10장에서는 함께 나타납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서 그는 그들이 목이 곧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였느니라. 열왕기상 18, 4. 엘리야 시대의 이세벨은 많은 선지자들을 살해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은 또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선지자들을 죽였는지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예레미야 26장 20대 23절에 나오는 선지자 우리아 중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살아남았지만 모든 선지자가 살아남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아는 참 선지자였으나 애굽으로 도망하였더니 그들이 그를 끌어다가 죽였느니라. 즉, 예레미야도 죽음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 궁정관리인 에벤멜렉과 환관 에벤멜렉을 통해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하였다. 유대 전통은 이것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가 나무에 숨었고 나무가 열려 그를 보호했다고 했지만 므낫세는 그의 가장자리 때문에 그가 나무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랍비는 그의 가장자리를 말했습니다. 기도용 쇼리 나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그 나무를 반으로 자르고 이사야를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지자들의 삶과 다른 유대인 작품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전통은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사실로 증폭되었으며 그들은 그 전통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고 이스라엘 역사의 일부이며 실제로 이 기간에 확대되었습니다. 53절에 언급된 또 다른 전통, 그들이 부인하지 않을 것임은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 중재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천사를 통하여 중보로 받은 이 율법을 받았으니 이는 율법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중재된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만큼 직접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율법을 중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천사들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또한 시내산에 있었던 많은 천사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통역자들은 확실히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저는 신명기 32장을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편 68편은 유대인들이 나중에 오순절 날에 읽은 것으로 해석한 방식과 관련하여 무엇인가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전통을 인용합니다.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주어졌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당신은 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성령은 특히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죽임으로써 그 정점에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고 하셨습니다. 현재형으로 보면 그들은 여전히 성령님을 저항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구약의 선지자처럼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것이 그들이 해왔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메시아에게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죽임으로써 그의 비판을 증명합니다. 스데반의 죽음. 우리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죽음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유사점을 봅니다. 예수께서는 산헤드린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자신이 높임을 받은 사람의 아들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산헤드린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이 높임을 받는 사람의 아들을 보았다고 선언합니다. 이전에 그들은 스데반을 천사로 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스데반은 주님,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스데반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글쎄, 우리가 이전에 평행전기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제자들이 교사를 본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스데반도 그의 죽음에도 그렇게 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이야기에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누가가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아이러니한 방식입니다. 과연 누가 범인일까요? 예수님은 56절에서 하늘에 서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사도 행전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증인이나 재판관이 설 수 있습니다. 증인은 증언할 때 서 있어야 했습니다. 판사는 판결을 내릴 때 기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의 증인이시거나 여기서 예수님은 참 재판관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 사형 재판에서 그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의 고발자들, 거짓 고발자들입니다. 실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그의 고발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처형될 사람은 옷을 벗겨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이 스티븐을 벗겨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루크는 대신에 다른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옷을 벗었습니다. 글쎄요, 일반적으로 헬레니즘 신자들은 운동을 위해 옷을 벗습니다. 완전히 벗겨지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따뜻할 때는 스스로 벗겨지곤 했습니다.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의 겉옷을 공중에 던지고 있는 군중의 모습입니다. 처형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60절에서 스데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때로 고대 저술가들은 불의한 재판관이야말로 진리나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소크라테스와 함께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을 받은 사람은 그의 고발자들이었습니다. 아니면 그들은 진리를 시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죄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티븐의 투석형에 대한 배경 지식. 도시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그를 도시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글쎄, 당신은 거룩한 도시를 모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처형과 매장은 도시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관. 만약 미슈나와 헤드론 7등등, 이 경우도 미슈나와 헤드론을 따르고 있었다면, 미슈나와 헤드론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규칙을 반영한다면, 이런 규칙을 따랐을 수도 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린치폭도이고 화가 나서 그를 죽이는 것이므로 어쨌든 규칙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고, 헬라파 사람들도 어떤 경우에도 바리새인의 규정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행해졌을지에 대한 대략적인 감각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절벽이나 큰 언덕 위로 던집니다. 추락만으로는 그들을 죽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들을 언덕이나 바위 난간 너머로 던집니다. 그다지 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으로는 큰 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작은 돌을 던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큰 돌이 있을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나중에 랍비들은 가슴을 겨냥한다고 말했지만 사람들이 이 큰 돌로는 그렇게 잘 겨냥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착륙할 곳에 착륙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신명기 17장 7절에 따르면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직접 죽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도 거짓 증인을 막기 위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해보세요. 총독은 축제 기간에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폭도들이 사람들을 돌로 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지중해 세계 전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돌을 던지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에 중요합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따르면 돌로 치는 것은 신성모독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도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14장에는 사람들이 모세를 돌로 치거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칠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 나옵니다. 역대하 24장에 스가랴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무엘하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랐지만 실제로 다윗의 부하들은 그를 돌로 칠 준비가 거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 자신의 가족에 대한 괴로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하여 그들과 대화하여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울은 청년입니다. 그들은 사울의 발 앞에 겉옷을 얹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대조를 염두에 두십시오. 이전에 사람들이 자원과 돈을 가져올 때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장에서 그들은 일종의 책임자였습니다. 글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자 이제 사울이 일종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었느냐고 말합니까?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여기서 청년을 지칭하는 용어는 10대부터 30대까지 누구에게나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20대 초반에 사용됐다. 따라서 그는 아마도 이 시점에서 더 이상 가말리엘의 학생이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0세가 되기 전에 고등교육을 마쳤습니다. 예외도 있었지만 특히 돈이 충분하다면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20세가 되기 전에 끝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가말리엘의 무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고대 저술 전반에 걸쳐 청년이 된다는 것은 몇 가지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그것은 힘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으로는 성적 유혹에 대한 경솔함과 민감성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후서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에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경건의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적인 것이기도 하고 분노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청소년이고 호르몬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신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힘과 열심을 가질 수 있는데 아마 사울도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때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갈라디아서 한 장은 바울이 그의 또래 동료들보다 더 발전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아마도 헬라어 표현을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젊은 나이였지만 열정과 토라에 대한 능숙함 등으로 인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가 어떻게 청년으로서 대제사장 앞에 갈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가 대제사장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당시 그는 아마도 아직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가족도 아마도 상당한 돈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가말리엘만큼 높은 엘리트에 속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그의 가족은 많은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2장에서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그 운동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도자였으며 본문 8장에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는 기독교 운동에 대한 박해를 선동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탁월했던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9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후,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설교하지 않게 된 후, 9장 31절에서 교회가 안식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박해의 주요 지휘자였습니다. 비록 그가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행전 6장과 5절에서는 스데반, 그 다음 빌립,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사도 행전 7장은 이 운동의 신학적 기초를 놓은 스데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행전 8장은 빌립에게 연설합니다. 자, 여기에 사도행전 8장의 개요가 있습니다. 7시 58분 마이너스 60과 8, 1대 4에도 사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울을 통해 박해가 신자들을 흩어지게 합니다. 이제 이것은 아이러니합니다. 그는 움직임을 막으려 하고 핍박은 그것을 흩어버리고 퍼뜨려 아이러니컬하게도 채찍에 맞서 싸울 수 없게 만듭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부터 이 운동을 전파하는 데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 5대 25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사역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시 26분 마이너스 40은 그의 사역을 아프리카 궁정관리에게 설명합니다.
왜요?
그는 이 도시 전체에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를 나중에 한 사람에게로 인도하실까요? 그건 역설적이지 않은가? 사실 전혀 반전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가는 것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신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에티오피아는 지구의 남쪽 끝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임무가 어디로 향할지 미리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문학적 의미에서 세심한 구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4절에는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전파하고 선포했습니다. 행 8. 그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니. 행 8시 25분.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마을들에서 좋은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섹션에서는 아프리카 법원 관리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8.40에서는 필립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빌립은 가이사랴에 도착할 때까지 해안 마을들을 여행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 다음 회기에서 빌립에 대해 더 이야기하기 전에 8장 1대 4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8장 1대 4절에서 예수님이 한 장과 8절에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교회가 행하기 시작하려면 박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재앙처럼 보이는 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여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겪은 일이나 그와 유사한 일을 우리가 겪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더 잘 듣거나 고통을 통해 우리의 진실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아이러니컬하게도 사울은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여 교회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대개 비용을 계산하는 사람들이고 더욱 급진적인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핍박받는 두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 아무 책망도 받지 않는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 중 하나인 버가모, 두아드라 교회는 2.13절에서 적어도 약간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른 교회들 대부분은 세상 시스템의 가치와 타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들과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세상의 여러 곳에서 교회가 더 헌신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아무도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당신을 자극하는 다른 무언가가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을 분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데반의 장사 2절 가 장사되지 않은 채 죽는 것은 큰 불명예였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매장하는 것은 소포클레스가 자신의 죽은 형제를 매장하려는 의도가 너무 커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기꺼이 죽을 의향이 있었던 이 여성에 대해 이야기할 정도로 명예롭고 영웅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토비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사람들을 장사 지냈다는 유명한 외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토비시 죽으면 그의 아들인 토비아스가 그를 장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명예롭고 영웅적인 일로 여겨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아들이나 고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묻었습니다. 그러나 사형수에 대한 공개 애도는 금지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매장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매장을 허용해야 했습니다. 토라가 그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사형수에 대한 공개 애도는 금지됐다. 그러나 이 경건한 사람들은 스티븐의 경건한 친구들과 함께 모여 불법적인 판결을 무시하고 그를 위해 애도했습니다. 3절에서 우리는 사울의 열심에 대해 읽습니다. 그는 남자는 물론 여자까지 구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교회가 흩어지자 신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대부분의 고대 종교는 실제로 여행자에 의해 전파되었습니다. 어떤 곳에는 선교사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갔다. 때로는 상인이었는데 어딘가에 절을 차리겠다는 꿈을 꾸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행하면서 그런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초점은 사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사도들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신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다른 신자들의 대부분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마도 헬레니즘 회당의 특별한 미움의 대상이었던 스데반의 동료 헬라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마도 가장 두드러진 사람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뒤하여 크레이그 키너입니다. 10회차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8장 4절까지입니다.